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삐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여인도 쓰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사기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쭉 연대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사기는 그렇지 않고 사사기는 이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사불란한 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느슨한 부족 공동체였어요. 지파 우리로 치면 혈연 공동체처럼 집성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느슨하게 연결된 그런 부족 공동체지 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게 시간을 딱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느슨한 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만, 그 지역 사람들만 움직이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게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묵상 시작할 때 구역에 다 이렇게 지도 하나 보낸 거 있는데 그 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조금 본문을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에훗은요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 불어서 모압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에훗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방의 북쪽, 특별히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을 때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훗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어제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왜 사사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여서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평안할 때 더 사명에 집중해야 될 텐데 정말 사람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이제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그냥 사명을 저버리고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고난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소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야빈은 이름이 아니고 아마 직책 이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애굽 왕 바로 할 때 바로는 직책이거든요. 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런데 야빈은요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무를 통할하는 다른 직책을 둘 정도로 세력이 컸고, 그리고 철병거 900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철병거 900대는 이 시대로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 시대는 전부 몽둥이 들고 활 쏘고 전쟁하는 시대에 탱크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병거라는 거는 이제 그 시대로 말하자면 엄청난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더욱이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니까 이게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철병거 900대를 가진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는 8년 학대당하고, 어제 에훗 모압 왕 에글로는 18년 동안 학대당하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사사기는 고난이, 고통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하솔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도 다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모압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왕, 이 하솔 왕 야빈도 그렇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베어내버린 잡초였던 거죠. 베어내버린 잡초인데 이거를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이게 뿌리째 뽑지 못하니까 이 잡초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한때 뽑아버린 줄 알았는데, 한때 다 제거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잡초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다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거를 수행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한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오히려 전에 다 해결했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한 문제가 다시 살아나고 제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사사기에 이게 살짝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요 자식이 꼴보기 싫어도 자식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 자식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속이 물은,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은혜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뭐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엄청 위험이 많으시고 뭐 하시지만 사실 그분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 사람들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이용해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없을 만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피도서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줍니다.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독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여인이 무슨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인이 쓰임을 받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잘난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 시대는 남자들이 목에 힘주고 남자들이 무슨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집안을 다스리고 하는 뭐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재판을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장로가 누구냐면 그 동네 그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에요. 이게 집파별로 살았다는 거는 우리로 치면 집성촌 이루고 산 거죠. 그래서 집성촌에서는 그 동네 그 집안 제일 큰 어른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데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있으면 거기 가서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같은 여인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같은 여인이라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라피도서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을 정도로 아마 이 드보라의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드보라의 종려나무였겠습니까? 드보라의 재판이 유명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드보라에게 가라. 드보라가 상당한 영적인 감각도 있고 뭐 어떤 영적인 리더십도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아마 그 드보라가 사는 집 뒤에 있는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 뭐 이런 별명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게 거의 다 이게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드보라는 아마 집안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건사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재판도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드보라가 누구의 부탁을 받거나 뭐 이거 아니고 드보라는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저 북쪽 사람들,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았다 그러는데 납달리 지역, 특별히 스불론 지파 이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게데스는 하솔로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하고 저기 게데스는요 상당히 조금 멀어요. 요즘은 이게 베델과 라마 사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게데스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해서 오고 가는 것이 뭐 막혀 있지는 않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뭐 도로도 이게 뭐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경상도 왔다 갔다 할 때 도로가 별로 좀 안 좋아서 멀리 둘러가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동네도 이게 지역이 달라서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저기로 갈라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고대 사회에는 이게 다 그냥 걸어 다니거나 뭐 무슨 나귀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에는 엄청 먼 거리예요. 이를테면 전라도 전주에 사는 드보라가 평양에 사는 바락을 불렀다. 이 정도쯤 되는 거죠. 이를테면 드보라가 자기 동네 일이 아니에요. 저 먼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평양에 사는 바락을 불러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불산에 가서 진을 치고 여튼 싸우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요 이거 20년이나 학대당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죠. 개입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다가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너 이거 싸워야 될 일이 아니냐,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전을 주고 또 꿈을 심어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일종의 이 모든 일에 배후조정하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남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요 다 남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들이 다 여성을 의지해요. 그래서 바락인데 사실은 드보라가 모든 일을 조정하고, 바락이 싸우는데 오늘 본문에 8절 보시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은 드보라 당신의 영적 리더십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반드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드보라는 내가 같이 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네가 비록 전쟁에서 싸워도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시스라를 죽이는 그것은 아마 다른 여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하신다.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는데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가를 사용하시는 거죠. 무기가 문제겠습니까? 세력이 문제입니까? 본문은 무기나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 1장 19절에 유다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1장 19절에 있거든요. 무기가 좋고 세력이 크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에훗 이야기나 삼갈 이야기나 오늘 본문의 드보라 이야기나 이게 다 뭐를 말하느냐 하면,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오래된 문제, 아무리 엄청난 문제여도 사실상 철병거 900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압 군사 만 명 다 용사요 다 장사다 그랬는데요,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나니까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거대한 세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뭔가 믿음의 일을 하니까 철병거 900대가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요즘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의 세력이, 가나안의 거대한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성을 도는데 성이 무너집니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라는 것이 실상은 우스운 문제라는 거죠. 이를테면 애굽의 거대한 힘, 그거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홍해 우습다는 거죠. 광야?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떨치고 일어나서 일을 하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컨대 믿음 없는 남자들, 이 남자들, 잘난 남자들 다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인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소문에 막대기 들고 있는 그 목동도 쓰시고요, 누구든지 쓰시는데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